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고요.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지체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참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제가 구절을,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까지 읽었는데, 요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여기 이제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그 이제 지도자죠. 지도자의 이제, 그 선생으로서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한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이제 앞에 부분이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 5장 이제 전반을 좀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사도들이 이제 뭐 말만 사도였지 사실은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사도들과 그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오순절날이 됐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이전에 그 불과 며칠 사이일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졌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자기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또 이러한 그 일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예, 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동자들,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죠. 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해서 몇번 경고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듣나요? 예, 안 듣죠. 예,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게 말리면 말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28절인가요? 28절에 보니까, 이제 몇번 이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풀려나갔다가 또한 번은 이제 이 사도들을 붙잡았는데, 붙잡아서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사도들을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좀 정말 휘둥그레해졌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이제 이들을 잡아와.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많은 사도들을 이제 이 공회에 불러놓고 지금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사도들은 정말 담대하게 자신들이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엄히 명하고 경고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 3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때 이제 율법 박사, 아까 말씀드린 율법 박사 가말리엘,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한 후에 공회에서 발언한 내용. 이제 이게 성경 아까 읽었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제 저도 뭐 성경 매번 사도행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는 성경이니까 볼 때마다 아, 참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공회에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불러들였는데, 이제 공회로 불러들였는데, 이 공회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반옥천 목양자님께서도 이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와 이제 이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산헤드린 공회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잠깐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고문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특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 여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주축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제 그 영어로 페러시스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를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바리새인은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리스아오스라고 하고, 원래 이 뜻이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불리하다라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이 분파들이 시작된 것은 바빌론 페로 피 바벨 아,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BC 한 150년 200년 뭐요요 정도 되는 경에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시작된 분파들인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지혜와 이제 어떤 그 분별, 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이제 그 뜻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 처음 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이제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어떤 그 외적 의식, 그런 것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전통, 규례를 성경 외에 첨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을 중시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진리를 무시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 주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인데, 그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였냐고 봤을 때 바리새인과 어떤 사두개인.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 바리새인의 원래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됐고, 또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이제 율법 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도 뭐 금식에 관한 규례, 뭐 안식일에 관한 규례, 뭐 십일조에 관한 규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더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려면 대충 믿지 말고, 그냥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해도 뭐 아침에 그냥 대충 거르는 한끼 이렇게 금식 이런 거 말고, 하려면 며칠 동안 그냥 그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십일조를 하더라도 그냥 이번에는 저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중에서 10만 원 하고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아이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좀 안 되지. 조금 더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콩 한 쪽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거를 10분에 나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그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그렇게 해서 규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 참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바리새인이 굉장히 철저했고요.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이제 주축은 주로 이제 서기관 또 랍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랍비들이 주로 주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지킬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중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두개인 있고 바리새인이 있으면 누굴 더 이제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냐면 바리새인을 더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자신들이 만든 이 전통, 이 전통을 성경과 거의 일치,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 더 위에 둠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바리새인의 기본적인 정신, 이것만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고 변화되었을 때 정말 그 훌륭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한 분파가 또한 사두개인이었는데 이 사두개라는 말은 이제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제사장 사독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전통과 법규를 이제 이 사두개인은 이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믿는 것은 오직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사두개인이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어떤 정신이 변질되고 특히 이 사두개인들의 그 대표가 누구냐면 대부분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이 제사장 계열이 이제 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종교를 빙자해서 백성의 위에서 군림하는 정치 집단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의 그 분파들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뭐 열심당원, 뭐 헤롯당원 이렇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어떤 70인 회원들의 모임인데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개는 이제 의장으로 추가가 되고요. 주로 종교, 경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권한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이 사도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처음에 살펴봤던 사도들을 불러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심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고 그 중에 또 바리새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다른 것을 믿는데 참 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지도자들은 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그렇게 못 살게구나 핍박하고 고문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신문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고문한다는 것이죠. 예.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입을 막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좀 보자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하고 맞지도 않고 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니까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잘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못 살게 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는 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열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율법주의자들 편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매우 잘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좋게 우리가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이런 것들 특히 바리새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의 믿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을 게 많습니다. 이들은 대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믿는 율법과 전통에서 어긋나면 내 가족, 내 친족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갖다 잡아다가 그냥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 지도자를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만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때에 가말리엘이 이제 바리새인의 율법 박사 가말리엘이 이러한 그 제자들의 활동,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 그리고 열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가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 그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이 열심, 이건 잘못된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열심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그 비느하스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시팀에서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막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막 하셨죠.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므로써, 그래서 그 창으로다가 그 가늠하는 그 사람을 가서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비느하스의 열심을 받아주셔서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제 막 진노하시려고 하는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리고 핍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하고 좀 벗어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처단해야 되는 것은 비느하스의 심정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칭찬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제 바울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사도들을 이제 이 자신들이 믿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자신이 믿는 바에 의해서 사도들이 자기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바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이 바리새인이 이제 변화를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 이전에 자기의 모습, 그것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냐, 이 유대자들,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싸우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참되게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열심은 갖고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이제 바울이 이 사도들의 열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생각, 어떤 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가운데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죽이는데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변화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전에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제 22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지금 누구들하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요 대충대충 믿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열심,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이 이미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가진 거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또 계획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눈먼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가말리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잘못된 열심, 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결국은 자기의 의를 붙잡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율법을요, 율법에 이제 세분화해갖고 663가지 이렇게 뭐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해볼수록, 이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론은 어디에 이르느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구나.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것을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위선자라는 얘기 들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해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좀 이상하죠? 예. 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겉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치장하고 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요. 11조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 속은 썩었어요. 그 마음 안에서는 이게 다 안 지켜지거든요. 죄도 많이 짓고 철저하게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치장해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인 것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이 지식 안에서 잘못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열심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선민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방인들은 뭐 개나 뭐 이렇게 개로 취급할 정도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결국은 그 열심이 자기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 묵상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은 이제 구원받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열심만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뭐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제쳐두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다 갖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볼 수가 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그 중요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심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좀 자신의 구원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 위해 정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이러한 선한 열심, 이것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임원성 형제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혹은 소명을 받았을 때 이것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일 한 번도 아,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그 열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뭐 지금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 그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랑 모두가 다 갖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마치 유대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열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한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옛 본성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이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이게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성경 말씀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지켜야 된다. 예. 더 심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력은 합니다. 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위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천사처럼 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화나면 화내고 예, 세상 것들 다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사람 우리 지체들 만날 때는 믿는 예, 참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가정에 돌아가면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예,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은 받았지만 받을 상급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이것을 자기의 의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것을 잘못 알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은 거 이것이지 우리 자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육신, 자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심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볼 때, 핍박하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 우리가 이것만은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식어요. 예수님을 그 믿었던 그 감격,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이것들이 너무나 빨리 식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열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잘못이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